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야히야 시누아르 하마스 수장의 자택을 포위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영상연설에서 어젯밤 나는 우리 군이 가자지구의 어느 곳에든 닿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면서 이제 그들은 시누아르의 자택을 포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이 시누아르를 붙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군은 지난 1일 일시 휴전 종료 뒤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로의 공세를 전환하고 5일부터 주요 도시인 칸 유니스에 대한 포위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칸 유니스의 도살자로 불리고 있는 시누아르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주도한 배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미 폭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공세에 나선 이스라엘이 현지 팔레스타인인 민간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발포나 군이 존재하지 않는 별개의 안전지역을 명확하게 지정한 가운데 군사작전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촉구하며 유엔 헌장 99조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유엔 헌장 99조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에 공식적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이 조항을 발동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가자지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상황은 인도주의 체제 붕괴라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도주의 휴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이 서한을 바탕으로 즉각적 인도주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번 서한으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새로운 도덕적 최저점에 다다랐다고 비판하면서 휴전 요구는 사실상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공포 정치를 유지하라는 요구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상황 등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린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러시아로부터의 비산업용 다이아몬드 수입이 금지되며 내년 3월부터는 제3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수입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산업용 기계, 도구, 기술 수출 금지 등 각종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제재가 전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강력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동성명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대량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 확대를 위한 교전 중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마스와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예멘 내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 반군 등에 대한 이란의 지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예비후보 네 번째 토론회가 어제 알라바마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간의 지지율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금지에 반대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헤일리 전 대사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자 디센티스 주지사는 헤일리 전 대사가 이 사안에 법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응하지 않는 격이라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도 헤일리 전 대사가 민주당 지지 기업인들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예비 후보들은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딴 공격을 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BOE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의 후계자 내정설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는 공식 판단을 내놨습니다. 미 한일 안보 수장들이 오는 9일 서울에서 만나 영내 안보 현안들을 집중 논의합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 가족의 필사적인 북한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새해 초 공영방송을 통해 미 전역의 안방에 방영됩니다.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남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평북과 함남은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많이 푸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으며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14도, 청진도 같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의 후계자 내정설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는 공식 판단을 내놨습니다. 올 들어 북한 당국과 매체들이 보인 김주의에 대한 파격적인 의전과 호칭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군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잇따라 딸 김주혜와 동행한 행보와 관련해 세습 과정에서 후계자로 조기 등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주혜의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공식 석상을 통해 모습을 보인 김주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 4대 세습의 유력한 후계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총비서 바로 아래 직함으로 제1비서를 신설한 것을 두고 최근 행보를 보면 김주의 세습을 염두에 두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인 2인자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이후에도 이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0살인 김주혜가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김주혜를 후계자로 보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주혜에 대한 북한 당국과 매체의 파격적인 의전과 호칭 등을 후계자 내정을 뒷받침하는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주혜가 지난 8월 해군사령부, 지난 11월 공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군 사령관들의 거수경례를 받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의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했던 지난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기념 열병식에서 김주혜가 주석단 중앙에 앉았던 점, 그리고 11월 김 위원장과 공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비슷한 가죽 코트를 입고 김 위원장보다 앞쪽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된 점도 주목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 매체가 김주에 대해 사용하는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호칭에서 존귀하신이란 형용사는 수령급에게만 쓰는 표현이라며 김주애가 아버지 앞에 나선 사진이 공개된 것도 후계자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을 가릴 수 있는 인물? 그 뭐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주애가 딱 가리면서 앞으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다라는 걸 끊임없이 지금 암시하고 있죠.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또 김 위원장이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승계 준비 과정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김주애 조기 등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승계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안팎으로부터 지도력에 대한 의심을 받고 권력 장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 위원장이 자신의 딸에겐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기 등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도 지금은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간택하고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진단했습니다. 고 명예교수는 김주애 조기 등판은 북한의 주요 전략무기 고도화와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전형적인 최고 지도자상이 장군형 지도자인데 북한이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 현장에 김주애를 노출시킴으로써 추후에 사용할 우상화 선전 소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첫 등장도 화성 17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결국은 북한에서의 가장 후계 등목으로 중시하는 것이 장군형 지도자예요.
통일부에 따르면 김주애의 공식 석상 등장은 지금까지 모두 19번으로 이 가운데 16번이 군사적인 활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6일 가진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딸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로 제외 공간 연쇄 철수, 만성적인 식량난, 최근 탈북민 한국 입국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김주애 후계자 내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가부장 문화가 뿌리 깊고 더욱이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북한 사회가 어린 여자아이를 후계자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후계자를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급하게 후계자로 지명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북한 내부의 엘리트나 보통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접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일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유교적인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 유교적인 사회일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주애 후계자 여부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핵무기 고도화 등 북한 문제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자칫 너무 후계자론 하나에만 프레임을 짜고서 거기에 모두 몰두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라든가 본질 자체가 다소 희석되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대남 신전쟁 요소에 오히려 말려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 박사는 북한 지도부가 김주애를 공식 석상에 연이어 내세운 이유가 후계자로 내정해서가 아니라 백두혈통 통치의 연속성을 부각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수령체제를 완성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서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선적됐다는 의혹에 대해 미 국무부는 양국 간의 무기 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So we have made clear that we oppose the transfer of additional weapons from North Korea to Russia and oppose the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거래한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추가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이들 두 나라 모두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반대의 경우, 즉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공급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Russia supplying North Korea, not the issue you asked about, but the reverse side of this trade, we made clear that it violates.
이어 우리는 두 나라 모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OE는 한반도 시각 5일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돼 지난 8월 이후 이곳을 드나든 선박이 최소 20척에 이른다며 통상 선박 한 척이 약 600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기간 북한과 러시아가 운송한 컨테이너가 만 개를 넘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라진항은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I haven't seen those reports, so I can't specifically talk about this shipment, but I have talked about many times our concerns about North Korea providing.
커비 조정관은 그런 보도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나는 북한이 러시아군에 포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더 쉽게 우크라이나인들을 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언급했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라진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포착된다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It is a political.
김인철 유엔 주재의 북한 대표부서기관은 지난달 1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오는 9일 서울에서 만나 영내 안보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사상 첫 미한 첨단 기술 대화에선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9일 서울에서 미한일 3국 안보수장 간 대면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6일 VOA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측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서울을 방문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 회의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안보 분야에서 영내 상호 관심사를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바탕으로 미한일 3국 협력과 한국, 일본과의 양자 협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일 양측 당국자들과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r. Sullivan i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to Seoul to meet with
앞서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서울에서 3국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미한일 3국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안보 현안과 글로벌 문제, 경제 안보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3국 안보수장 간 대면 회의는 지난 6월 15일에 이어 약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앞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 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안정수호를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비롯해 주요 신흥기술과 에너지 안보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3국 안보수장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열리는 만큼 정상 간 합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이행하기로 한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준비가 완료됐다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know that at the trilateral summit, the Camp David summit, there was an agreement.
또한 위안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나 미사일 방어를 위한 3국 연합훈련 등 다른 안보 조치들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역대 미한일 안보수장들의 만남에서는 항상 공동성명 형태로 3국의 협의 내용이 공개됐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세 나라의 우려와 규탄이 담긴 공동성명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Well, usually these meetings produce a joint statement, and if there is a joint statement, yes, it will.
전문가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외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 타이완 등 국제 안보 현안들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선임국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중러 3국의 연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에 맞서 미한일 3국이 어떤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probably going to trade thoughts about how China, Russia, North Korea alliance is progressing.
아울러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국과 일본이 더 협력하는 문제와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의 노력의 중요성도 함께 의지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별도로 양자회담과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미한일 3자회담에 하루 앞선 8일 조태용 실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9일에는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열리는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 열리는 미한 안보수장 양자회담에 대해 켄고스 국장은 최근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면서 휴전선 일대 무장을 재배치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양국 간 공동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nd we're now flying helicopters along the DMZ, which is a very dicey prospect.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의 점검 등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관련한 추가적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해당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가 미한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동맹들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을 포함한 핵심 기술과 공급망에 대해 함께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allies have been working together on critical technologies.
그러면서 이번 첫 회의에서는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 의제와 과제 설정에 주력하면서 양국 간 민간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배터리와 양자 분야 등 첨단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첨단 기술력 확보가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양국 국가안보실의 주관 아래 고위급 채널에서 첨단 기술 분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또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G7 정상들은 6일 화상회의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11월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그리고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들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내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은커녕 지난달 21일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G7 정상들은 이날 다시 한번 지난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의 결의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화상으로 만났다면서 원자폭탄 투하를 겪었지만 지금은 평화의 상징이 된 도시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우리는 제3국이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물질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 군사조달 네트워크와 러시아가 관련 장비 등을 습득하는 걸 돕는 이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0월 13일 북한이 지난 9월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을 위한 싸움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는 10월 7일 시작된 하마스 등이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끔찍한 테러 행위를 명백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살인, 인질 납치, 성폭력, 어린이에 대한 공격 등 충격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자국과 국민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또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정의롭고 지속적이며 안전한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두 국가 해법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도출된 방안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떼어 분리시키는 방안입니다. 대신 팔레스타인은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지원해 두 나라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내용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서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한다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해 대만에 대한 G7 회원국들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G7 정상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한편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2020년의 3배로 확대하는 세계적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정보조작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강력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알렌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과 마키 고바야시 일본 외무보도관은 6일 도쿄 외무성에서 지역 및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 정보조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의 협력각서 서명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협력각서는 외국의 정보 조작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정부 간의 협력 강화의 결과이며 향후 협력 방향을 설정한다면서 이 각서에 따라 양국은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번 서명은 알렌 차관이 한국 외교부와 외국의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양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이루어졌다며
한일 양국과 서명한 이 두 각서는 미국이 정보 영역 방어를 위해 파트너와 진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정보 조작은 국가 및 경제 안보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력각서 서명에 앞서 알렌 차관과 고바야시 외무보도관은 이와오 호리이 일본 외무부대신과 만나 외국의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호리이 부대신은 엄중한 국제환경 속에서 전략적 소통과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해외 정보 조작 대응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 양국 간 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또 이에 대해 알렌 차관은 미국과 일본이 외국의 정보 조작의 영향을 줄이고 회복력 있는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알렌 차관은 지난 1일 홍석인 한국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와 서울에서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갖고 해외 정보 조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무부는 미한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논평 요청에 외국의 정보 조작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문제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허위 선전 선동과 거짓 정보 유포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의 정보 조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었습니다. 3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 국무부 글로벌 관여센터는 지난 9월 발표한 중국이 글로벌 정보 환경을 재편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제 정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다양한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며 중국의 정보 조작은 선동과 허위 정보, 검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중국의 정보 조작 노력은 글로벌 정보 지형을 재편하고 편견과 격차가 생겨 각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이 최근 중국 근해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넉 달간 이런 의심스러운 항해를 한 선박만 8척에 달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은 유조선인 천마산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지난 1일 중국 닝보 저우산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130km 지점에서 잠시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 지점은 인근 중국 섬에서 동쪽으로 약 38km 떨어진 해상으로 천마산호는 뱃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항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건 천마산호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채 운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스러운 운항을 한 선박은 또 있습니다. 천마산호와 마찬가지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지성 8호는 현지 시각 4일 중국 산둥성 동쪽 끝자락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해상을 운항 중이었습니다. 지성 8호가 산둥성 해안선을 따라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돌연 위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이 지점에서 AIS가 꺼졌다는 의미로 이후 현재까지 지성 8호의 위치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와 지성 8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와 지성 8호 등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이들 선박 두 척이 어떤 이유에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 해상에서 AIS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로선 이들 선박이 중국 근해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방식을 동원해 불법 유류 수입과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들이 중국 영해 혹은 인근 해상에서 중국 선박 등과 불법 환적을 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선박은 최근에도 중국 근해에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뷰웨이가 마린 트래픽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지난 8월 이후 중국 영해에서 발견된 제재 선박은 지성 6호와 남산 8호, 성관호, 안산 1호, 유선호 등 총 6척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발견된 두 척을 더하면 지난 약 3개월 동안 중국 영해 등에서 발견된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은 모두 8척으로 늘어납니다. AIS 신호를 아예 켜지 않고 중국을 드나든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 이런 선박은 8척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월 북한 제재 유조선이 중국 해역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내 외교,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북한 제재 선박에 대한 억류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영해에서 발견된 제재 선박이 종종 북한 해역에서 다시 포착된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들 선박을 억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지성 6호가 중국 영해에 진입했을 당시 BOA에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 선박은 항구로의 접근이 거부되거나 제재 대상 자산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압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ypically, designated vessel should be denied port access or alternatively seized as a financial.
이어 당시에도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봐왔듯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 활동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 가족들의 필사적인 북한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영화가 새해 초 공영방송을 통해 미국의 안방에 방영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많은 미국인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는 5일 간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인디펜던트 렌즈를 통해 탈북민 가족들의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영화 Beyond Utopia를 내년 1월 9일에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PBS는 이 영화에 대해 북한이 낙원이라고 믿고 자란 탈북민들이 모든 걸 걸고 북한을 탈출한 감동 스토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잊을 수 없는 다큐멘터리는 가혹한 처벌과 처형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조국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가족들을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목사님.
예, 예.
그 단장에서 지금 사람이 가서 지금 나가는데요.
아저씨가 어디서? 아유, 맨발.
같이 가서. 아, 구출하 돌아가고.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중연예 전문지 브라이어티도 5일 내년 미국 아카데미상 다큐 부문 후보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인 이 영화가 PBS의 겨울 다큐 시리즈 6편 중 하나로 방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TV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영방송이 탈북민들을 소재로 한 다큐 영화를 방영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PBS 재단은 이 방송의 시청자가 월 단위로 평균 1억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미국인이 탈북민 등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를 제작한 매들린 개빈 감독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희망은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미국 등 세상에 전달되고 그들의 삶의 실상이 드러나는 게 자신이 만난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두 가족의 북한 탈출과 애환, 그들을 구출하려는 한국 목사의 노력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다큐영화 Beyond Utopia는 지난 1월 세계 독립영화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국회에서도 시사회가 열렸고 미국에서도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 여러 곳과 하버드대학 등 많은 대학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 본부를 둔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빈 감독과 주인공들을 초청해 7일 영화 시사회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또 최근 듀폰사와 콜롬비아 대가 공동 수여하는 2024 듀폰 콜롬비아상 방송 저널리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공동 프로듀서인 수미테리 전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2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이 소식을 올리면서 저널리즘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인 듀폰 콜롬비아상 최종 후보에 오르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 등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도 법원 명령은 집행될 때까지 유효하단 설명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마이크 커비 전 COI 위원장은 6일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을 국제법에 따라 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커비 전 위원장을 비롯해 송상현 전 ICC 소장, 마루즈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북한인권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책임자 ICC 회부 등 8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과 2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 가운데 총 9개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임이사국이 기권해도 가능하지만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을 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려면 유엔 안보리 조치와 5개 상임이사국의 실질적인 찬성 표결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돼 현재로서는 이 두 나라가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앞서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회원국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고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뒤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뒤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한 해에만 대북 제재 결의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 4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도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 건이 국제형사재판소나 특별재판소에 회부되더라도 북한의 고립과 사실상 폐쇄로 인해 해당 법원이나 재판소의 명령이 쉽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절차는 종종 상징적이며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게다가 법원이나 재판소의 명령은 일반적으로 집행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북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ICC 회부의 가치는 국제법에 따라 북한의 잘못을 상세히 공개적으로 폭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북한의 국제법 위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제시된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유엔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 등 실상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는 북한 정권이 위성 발사의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우주조약보다 상위법이라고 앤드류 치텀 전 유엔 법무사무국 법률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글로벌 정책 수석 고문을 맡고 있는 치텀 전 보좌관은 5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 개발을 금지한 것은 북한이 이를 위협적 행동에 악용할 의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치텀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이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유엔 안보리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우주개발 권리는 유엔 우주조약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같은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Well, they can make the argument. I think they're wrong. I think that basically we can
북한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두 가지 논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주조약 당사자란 점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섯 개의 우주법 조약 중 두 번째 조약으로 관할권과 통제를 명시한 등록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1967년에 발효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영역이며 인류를 위한 우주탐사에 국가별 제한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약은 매우 명확하고 기초적이죠. 이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우주를 탐사하고 궤도에 물체를 배치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공간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2009년 우주조약 가입 이후 북한은 체제 내에서 많은 자유를 누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주개발 부문에서 국제관계의 다른 영역이나 국제법의 다른 영역과 다른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등록협약에 가입했고 과거 두 번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의 등록을 요구하는 유엔 우주조약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찰위성이라는 것만으로 국제규범이나 국제법 자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찰위성의 사용은 국가가 허용하는 행위의 일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국가들 사이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전체 맥락을 보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제재 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모두 무효화됩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유엔 협약의 회원국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권한에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탄도미사일은 대량 살상 무기용이든 우주 궤도 발사를 위한 것이든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이후로 북한이 핵무기 기술과 함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 체제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재 체제가 명백히 제안하고 요구하는 것은 모호하지 않으며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조약 협약국으로서 갖는 우주개발 권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국제법이 더 우선한다고 봐야 할까요?
The binding authority of the Security Council which designates something a violation of peace and security would override
안보리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권한은 우주조약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우주조약은 국가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가 한 국가의 행동을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해 거부권 없이 9개 회원국의 표결로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상위 규정은 없습니다.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 없이 만장일치로 대북결의를 채택했고 2017년에는 이를 강화했습니다. 국가는 자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하나의 주권을 갖고 있죠. 그러나 안보리에 관한 유엔 헌장 7장은 안보리가 그런 국가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실증주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에서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했지만 위성발사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I don't think so. I mean, I think they're God bless them for doing all they can. I think it's very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우주 탐사에 쓰이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의 견해가 있었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 분석의 기본 원칙인 평이한 언어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북한은 최초 제재의 목적이 대량 살상 무기 실험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읽은 결의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문구를 보면 그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구 하나가 있고 없고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의의 문구를 좀 더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I think they could. I mean, I think that they could make the resolution more clear to be.
결의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북 결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읽어보면 명확한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과거 위성 발사에 대한 우려를 포함시킨 맥락을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안보리가 지난해 추가 제재를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유럽, 영국, 프랑스 사이의 교착 상황으로 인해 안보리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결의 문구를 더 명확히 수정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의 위성 발사가 제재에 의해 금지된다는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지난 2016년 유엔 결의 2270호는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해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개발에 대한 제재에 가장 가까운 동맹인 두 나라가 동참했다는 사실이 북한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at the 2016 vote and the previous votes where there was no veto, even if they had abstained.
2016년 결의뿐 아니라 그 이전 채택된 결의에서도 기권을 했을지언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대국들이 이 제도에 만장일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전체 체제가 계속 강화됐고 2016년 이후부터 한동안 견고하게 이행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연일 미국과 한국을 이중 기준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개발을 하면서 왜 자신들은 안 되느냐는 주장인데요. 이중 기준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re double standards. In fact, that
국제사회 현실에서는 이중 잣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의 기본 구조의 일부로서 이중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 대북 제재의 근간이 되는 핵 비확산 체제 자체가 사실상 이중 기준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191개 나라, 전 세계 대다수는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이중 기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부터 일부 국가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데 동의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국제조약의 핵 비확산 규범이 허용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이중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That's true. I mean, that's absolutely what I said before about the
국제사회가 정찰위성의 사용을 현대 국가 기술의 일반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죠. 표적 암살에 사용하거나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그것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의 경우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북한 스스로가 밝힌 대로 침략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핵전쟁을 위협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북한이 기술을 보유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국제규범이나 국제법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평범한 칼이 범죄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처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시험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위반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hey can strengthen enforcement of the existing sanctions regime as a first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존 제재 체제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재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여 개가 넘는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등 제재 체제 위반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와 조사도 계속되고 있죠. 무역 금수 조치와 기타 금융 제재도 수반됩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재 체제의 집행을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자금 조달과 수입을 계속 허용하는 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첫 번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엔 차원을 넘어 미국과 한국 등의 양자적 억지 전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유엔의 관점에서 볼 때 회원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 제재에 대한 우회를 막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집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실제 어떻게 제재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제재는 집행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불량 국가들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분열되면서 합의는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죠.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지만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앤드루 칠텀 전 유엔 법무사무국 법률보좌관으로부터 북한 정권의 위성발사에 대한 정당성 또 이중기준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투데이 일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온드라스와 미국은 여러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에릭 제이콥 스타인 국무부 중미 및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최근 의회 증언에서 말했습니다. 야콥 스타인 차관보는 2021년 온드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의 선출이 부패와 민주적인 역주행과 결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Honduras has committed to addressing corruption and impunity, and President Castro has invited the UN.
야콥 스타인 부차관부는 온드라스는 부정부패 사범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카스트로 대통령은 유엔의 독립적인 반부패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만 유엔 지침에 따라 신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 우리는 온두라스 정부가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기존 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콥 스타인 차관보는 온두라스가 국내 난민 문제와 관련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미국과의 법 집행 노력에 협력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소토카노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등 온두라스와 오랜 안보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이콥 스타인 부차관보는 우리는 온두라스와 이러한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두라스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Honduran government states its foreign policies to meet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needs by opening the door to new countries.
제이콥 스타인 부차관보는 온두라스 정부의 외교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들에 대해 문호를 열어 국제협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적인 인정이 주권적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외교적인 인정에 대한 대가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그 약속이 결국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중미 포워드 계획에 따라 추가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이미 42억 달러의 투자 약속과 북중미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이콥 스타인 차관보는 향후 약속은 우호적인 투자와 기후 그리고 건전한 경제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온두라스의 인권운동가들이 폭력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제이콥 스타인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upon the Honduran government to protect activists. Like Miriam Miranda, Jose Romero Lara, who faced serious threats.
제이콥 스타인 차관보는 우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미리암 미란다, 호세 라미로 라라와 같은 활동가들을 보호하고 하로 보니아와 알리 도밍게즈와 같은 활동가 살해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를 완료할 것을 온두라스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두라스 상황은 복잡하지만 우리 두 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가족적, 지리적 유대를 감안해 우리는 강력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